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이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세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주우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여선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주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매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나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로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채하여 전지도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소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제일 남단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까지 오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제가 이 수양회를 올 때마다 이제 사역자님들이 저에게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뭘 타고 왔느냐고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양에 다닐 때마다 늘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시죠. 아마 이곳에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제주도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좀 이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분재를 만들어 놓고 그 분재를 이제 감상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그 분재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신비로워하고 또 감탄도 하고 그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왜 나무를 괴롭힙니까? 그냥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나무를 뽑아다가 나무를 이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철사줄로 묶기도 하고 또 꺾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나무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물을 학대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분재를 하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교정을 시켜주는 거다. 이 나무를 교정을 시켜주면은 보통 나무의 수명이 한 300년에서 500년을 산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재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나무의 수명의 한 3배에서 5배를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죠. 그래서 또 이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라다가 결국은 볼품 없이 죽어가는데, 이 분재를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이 상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천만 원부터 뭐 몇 억까지, 어떤 나무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무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분재가 이 만들 때에 이 나무를 이제 교정을 시켜주는데 반드시 이제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분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나무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화분 안에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는데,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은 물을 주었을 때에 배수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수도 잘 되어져야 되고 또 통풍도 잘 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배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화분 안에서 한 3년 내지 4년을 자라다 보면은 이 나무가 많은 잔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잔뿌리가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이제 물을 주면은 이 배수가 잘 안 되고 물이 고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무가 뿌리가 서서히 이제 썩어가면서 이제 나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사람이 불행해지고 사람이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 속에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에 4년에 한 번씩 이 나무를 뽑아서 잔 뿌리를 다 잘라내서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뿌리만 남겨놓고 그렇게 다시 심어놓으면은 이 나무가 더 왕성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 사람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럼 이 고정관념은 자기 어떤 생각을 믿고 자기 옳음을 믿고 그것을 오랫동안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다르다라고 했습니까? 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추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우리가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역자 이동이 있어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적은 시골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건 지금 내가 내 자신에게 잡혀있고 내 생각에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는 절대 스스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데 그들이 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런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멘토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말씀으로 마음을 끌어줄 수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막 큰 부담이 찾아오는데 이 부담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면은 문제도 안 되고 부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이동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인사도 드릴 겸 이제 목사님 사택에 찾아갔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역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시면 사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다 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쉬기만 하세요. 그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서서 누가 가신다고요? 누가 가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정말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은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앞서 누가 가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부담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정말 눈녹듯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펴놓고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이 말씀 믿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목사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는 참 제가 형편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거는 어떤 될 가능성이 있다.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또 내가 볼 때 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형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자네하고 나하고 다른 거야. 나는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나는 말씀만 믿어. 그러시면서 목사님께 간증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을 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성경 이긴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혜진 자매가 가나에서 봉사활동하다가 떨어져서 허리가 다쳤잖아요. 그걸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야 병원 의사들은 혜진이가 못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나는 그 바보 같은 의사의 말을 안 믿어. 나는 혜진이가 빨리 회복되어서 좋은 형제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를 보낼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야, 어떻게 목사님은 의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은 형편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와도 그 말씀만 믿는 믿음만 가지시고 달려가시는 거죠. 제가 그날 목사님과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느 만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계실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을 못 가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이 사단으로부터 마음의 도둑을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다 내어주고 형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우리 생각을 믿고 우리 판단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실제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높은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계속 저희 사역자들에게 싸워주시는데 뭘 싸워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참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형편을 믿고 생각을 믿고 살아온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자신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겠구나. 불행해지겠구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모든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이 말씀 믿지 않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참 마음이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비춰지니까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만은 이제는 제 마음속에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앞서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7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양식은 애굽에서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양식이 풍족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양식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요셉에게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식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를 해놓았습니까? 예,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준비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풍년이 지나가고 나서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흉년을 위하여서 풍년 때, 7년 풍년 때 양식을 준비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준비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삽니까? 궁핍한 삶을 삽니까? 궁핍한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 그들이 준비해 놓은 양식, 그들은 그 양식을 갖고 아끼고 아끼고 아끼면서 이 흉년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 흉년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양식으로 이 흉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흉년을 이기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식을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 양식을 다 떨어지고 다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누구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요셉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양식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음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만나가 내립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식을 아끼고 아끼면서 버틸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미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듯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것을 얻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갖추셨고 여러분 임금님의 혼인잔치 이 예화도 보면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고, 예?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예, 바로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가 갖고 온 이 음식으로 버틸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47장에 애굽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과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그들이 버틸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올 수 있습니까?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갖고 있고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내 것을 내가 이것이 다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 것을 버리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에 내려가서 굶주리는 삶을 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배가 고파서 거기에서 추려 죽는 위치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그렇게 굶주리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굶주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양식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어떻게 산다 했습니까? 풍족히 산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품꾼들도 풍족히 사니까 아버지에게는 많은 양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들도 풍족히 사는데 지금 둘째 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굶주리고 있고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치다 말입니다. 예?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굶주리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원함을 따라갈 때에 궁핍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궁핍함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궁핍함이 찾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에게 굶주림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이제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언제 풍족해집니까? 그것은 그가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기회를 엿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풍족해질 수 있는 길은 아버지에게 오는 길밖에 없어요. 속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 속하게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했을 때 그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우리 룻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수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룻기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룻이 복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예, 룻이 복을 받죠. 여러분들 룻이 받은 복처럼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룻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죠?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은 받고 싶고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우리 자신은 이렇게 룻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고정관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네 동서처럼 네 백성, 네 백성에게로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완전히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망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나오미를 따라가면 평생 갑으로서 자기 시어머니만 섬기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를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그럼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 룻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겠다.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에게 온전히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에게 속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이 룻을 위하여서 누가 일을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을 위하여서 나오미가 계획하고 룻을 위하여서 이 나오미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했을 때에 오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자기를 위해 줄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그 마지막 결과는 불행으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해서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속해서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룻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은혜를 입고 룻이 복을 받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반은 더 이상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져 있지만은 오르반은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는 그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가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앉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추수 시작할 때였으니까, 여러분 추수를 하면 오랫동안 합니까? 여러분, 추수 시작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그 한 달 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죠? 여러분, 이 룻에게 룻이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길을 뚫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 종이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이 그에게 장간을 보내주었을 때에 이제 7년이 되면은 종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떠나려면은 네가 올 때 처음 혼자 왔으니까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라고요? 네 혼자 나가라, 네 혼자. 그러면 종으로 팔려와서 그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주인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장가까지 보내줄 주인이라면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발견한 종, 주인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는 종은 주인에게 가서 뭘 하랬습니까? 길을 뚫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속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종이 주인에게 속했을 때에 이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맞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길이 있고, 예? 자기 삶이 있고, 그런 사람은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것이다 말입니다.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지만은 여러분, 자기 길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은 오기를 좋아합니까? 다 장가 가야 되고, 예? 또 뭐 밭에 가야 되고, 그죠? 다 자기 길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이 교회와 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이 복에 거느린 이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오고 있지만은 마음이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오름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가 낫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자, 그때 그들은 롯에게는 소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롯에게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을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동안 롯도 은혜를 받고 소유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저절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13장에 와서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 많은 소유가 생겨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기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것인데 그 소유가 많아서 함께 이제 동거할 수 없었을 때에 롯이 그 소유를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해버리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롯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은 자기 소유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가 딱 갖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교회가 불편할 때 있습니까? 예? 좀 교회와 좀 껄끄러운 어떤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까? 어떨 여러분들 교회가 좀 다툼이 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소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려고 했고 교회가 이끄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니까 롯에게 소유가 생기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 나도 본다. 예?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 속에 내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달게 받았는데 내가 커서 버리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졸고 계시는 분들 다섯 분 계시는데 왜? 이미 마음에 소유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 이 소유가 예? 소유가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소유가 없어요. 왜? 내 소유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예? 흙은 예, 남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흙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피조물이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피조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에 이 롯도 함께 은혜를 입고 함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롯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제 소유가 점점 많아져 가니까 다툼이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자,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무슨 단계가 옵니까? 함께 합니까? 떠납니까? 떠나죠.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이 롯은 소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누가 떠나느냐 하면은 자기 소유가 있고 자기 길이 있고 자기 오름이 있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롯이 언제 가장 복되었습니까? 롯이 언제 가장 능력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브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롯이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롯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롯이 아브람을 떠나면서부터 롯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불행이 찾아오더라 말입니다. 그렇죠? 롯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롯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으로 끝나고 패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없고 속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러면 롯이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 이 소유, 이거 내 것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끝까지 아브람과 함께 아브람을 따라갔더라면, 아브람이 누렸던 모든 것을 누가 누렸습니까? 이 롯도 함께 누렸을 것이다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성경에 보니까 와섯이라는 왕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후가 와섯이가 왕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가 왕에게 속해 있을 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왕후라는 자리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의 마음이 높아지고 와스디가 자기 아리따움이 있으니까 왕이 그 왕후를 불렀는데도 그 음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와스디가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자기 아리따움이 없고 정말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있었던 것은 저 왕 때문이다. 왕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 그 왕이 부르면은 부르는 대로 갈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디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아리따움이 있으니까 내 이 외모를 보고 왕이 나를 버리지 못할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서 왕의 명을 거역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와서디가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은 왜 우리 삶 속에, 왜 내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내 것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산다고요? 내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 줄 것처럼,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롯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소유만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요단들에 가서 정말 내 가족들과 내 자식들과 함께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소유만 있으면 이제 나는 풍족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 롯은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하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불행의 자식을 낳는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속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돌아가겠습니다. 4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남아있는 게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짐승을 팔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짐승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데 짐승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짐승을 줍니다. 짐승과 양식을 바꾸어서 먹죠. 또 이제 짐승과 양식을 바꾸어서 1년을 견뎠어요. 1년을. 그럼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팝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땅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땅만큼은 팔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길이 없으니까 또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또 땅도 팔고 나서 양식을 사다 먹었어요. 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무엇을 팝니까? 이제 팔 것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뭘 합니까? 그 바로의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팔린다는 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그 요셉이 준비해 놓은 양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그 양식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를 쭉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고 너무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애굽의 많은 양식 누구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그 형들에게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시몬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가둡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왜 요셉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예? 그러면서 막 어려움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뻣뻣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몰아가듯이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함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성경에 요셉에게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많은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닌 바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 그 형들과 그 아버지에게 그 많은 양식을 주고 싶듯이 오늘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풍족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누구에게요? 저에게만 준다고요? 누구에게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고 싶단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요? 우리 소유가 그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 마음에서 제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참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주님에게 속하고 이 교회에 속해서 정말 이 교회에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